사도신경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니다. 그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있어요. 침례교는 그 원래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안 하고요. 지금 실제 기존 교회에서도 사도신경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실상은 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신자가 오면 이거 믿지도 않는 거 어떻게 고백하라는 말이냐 하고 이게 새 신자들에게 아주 이렇게 부담을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멀쩡한 목사인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목사까지 생겨날 정도로 실제 그런 사람들이 좀 희한하게 무슨 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적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이것으로 우리가 왜 신앙 고백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립해 보는 건 참 올바른 일이고 또 시의적절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일까요? 거기 24페이지에 서론에 보면 해답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무엇을 향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바로 그 계시, 주어진 계시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반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누구냐?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전능이 무슨 말일까요? 뭐 다 가능하다는 말이죠, 뭐. 거기 24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괄호 열고 엘샤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 히브리어에서 엘 나오면 그냥 그건 웬만하면 하나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벳엘 하면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 엘 샤다이 그럼 이제 샤다이가 전능이라는 말이고 엘이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란 없다. 못하는 거 없다. 다 한다.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못한 것 없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25페이지에 보시면 그 세 번째 줄에 요리문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뭐 요리 레시피 뭐 이런 거 아니죠. 이 요자가 요긴할 요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요긴한 내용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 이건 이제 요리문답이라 그럽니다. 거기에도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고요.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거기 동그라미 1, 2, 3번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다 안다.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다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능치 못함이 없다. 다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1번 대지 끝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렇게 답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 답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그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얼만큼 전능하실까요? 그게 이제 두 번째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세요. 근데 이 전능하사 얼마나 전능한데 천지를 만드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5페이지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사람의 이해나 해석을 결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위대하신 선포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원적 관계의 설정이다. 뭐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제가 집에 갔는데 우리 아이가 음료수병을 못 따요. 제가 따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걸 벌컥벌컥 마시면서 와 아빠 대단해 못하는 게 없어 그러거든요. 제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전능자일까요? 아니죠. 그런 경우에 와 못하는 게 없어와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하신 천지 창조의 행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일한 존재가 되는 건데요. 이 본질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건 그냥 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신분적인 차이를 설정하고 있는 그런 선포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26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인생들은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도로 인정하기를 거부해요. 자연 발생설, 진화설 이런 것들에 자신을 안주하길 더욱 좋아한다. 그 진화론 허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최근에도 뭐 그 생물종의 유전적인 경계가 있어서 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진화됐다고 할 때 그 중간 종을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해서 어떤 단계를 뛰어넘는다 이게 그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못 찾고 또 제시 못 하고 있거든요. 뭐 또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에 그 진화론의 허구성인가요? 아무튼 뭐 그게 최근 어떤 기사로 나와서 좀 뭐 논란이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어찌되었건 그 진화론 이 오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하면 믿나요? 아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끝까지 안 믿습니다. 왜 그렇게 끝까지 못 믿을까요? 거기 교재에 보시면 위에서 둘에 이어서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 그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 두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하나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 뒤에 은혜로서라는 말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가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주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건 이제 은혜가 더 이렇게 본질적이기 때문에 은혜로서라는 말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전능하냐?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1, 2, 3번이 답인데요.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2번이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장자가 되십니다. 마지막 3번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창조주와 생명의 주인, 생사화복의 주장자, 구속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이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만든 데 가져가야 되잖아요. 만든 데. 그 만든 사람이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다 알잖아요. 어디를 고치면 되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은 하나님이 이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장자가 되시는 것은 이 생사화복이 되는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는 아, 저 멀리 옛날 태초에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주관하신다. 모든 것 다 고치실 수 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문제 있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이 1번, 2번, 3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 내용 첫째 줄 보시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 이상의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똑똑함으로 전능하신 창조주여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인간적 사고로 해결해 보려는 우매한 행동을 합니다. 실제 그렇죠. 그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 그랬어요. 너 교회 왜 갔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 이야. 그런데 그 뭐 예수님이 물 위도 걸었다며? 그래 폭도 걸었겠다. 아 그래 걷는 방법이 이렇게 걷는 방법이 있겠구나 하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왼발을 물 위에 딱 내디디고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딛고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고 그래 그렇게 하면 뭐 걸을 수 있겠네. 아마 이렇게 막 비아냥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얘기가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고 하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물 위를 걷는다? 그 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위를 걷는다? 이게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물 속에 빠졌다? 그럼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물 위를 걷는다? 이건 정말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전능하시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도무지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7페이지에 가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얼마나 전능하시냐? 천지를 창조하시기까지 전능하시다. 그런데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전능하신 건 뭐 좋다 이거예요. 천지까지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시다.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배우시겠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데 얼마나 전능하시냐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신 그분이 누구냐 내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나와 상관이 없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나라고 한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어떤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붙잡고 그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소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자, 토론과 교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또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이거 앞에 보시면 답 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물었는데 아 나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구형 예배 때 그러면 웃으실래요? 얼굴 안색 싹 변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하고 훈계하시면 안 되죠. 예, 그대로 이렇게 받고 그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를 위한 기도 살피시고 구역 모임을 하실 때 꼭 교회 중심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